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노예시장에서 구출해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새 디지털 카메라 이런 거 사면 파노라마가 된다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파노라마를 이렇게 하면 그럼 보통 때 요만큼 분이 안 보이는데, 파노라마를 해서 쭉 하면 옆에서부터 쫙 보인단 말이야. 그 성경이 인류 구속의 그 역사를 파노라마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 믿으시면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4천 년,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한 2천 년 시간이 지나서 온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한 6천 년 정도 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땅에 죽어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믿다가 지금 이렇게 땅에 이렇게 묻히면 이건 지금 이 집만 묻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제가 있어요.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건제 집이에요, 집. 그래서 집만 여기 묻혀 있는 거예요, 집만. 그렇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천국에 있는 그 영과 혼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우리의 몸, 이것이 합쳐지게 될 때, 말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결국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수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이유가, 어머니의 씨와 아버지의 씨가 이렇게 만나서 수태가 되는 딱그 순간부터 사람인데, 바로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수태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느 분이, 제게 뭔가를 물으려고 간단하게 보냈어요. 조그만 아이에게 아이가 묻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면 그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처럼 하나님이 죄를 없애면은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일들이 있느냐고 아이가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없애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제가 선악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 인간이 안고 있는 이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죄 많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담보하는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도 사람이고 미국 사람도 사람이고 아프리카 있는 사람도 사람이고 그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물으신 이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죄의 속박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땅에 세워주지 않은 교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제약이 있으세요. 여기 있으면 저쪽에 가실 수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내가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해서 그 진리의 영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 어디에서도 있으면서 성도들을 위로해 준 그와 같은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진리 안에서 가르쳐주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 가서 보니까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절대 확실한 증거들로 자신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열흘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 또 다른 위로자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위에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침례를 주시고 동시에 이 땅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설립하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를 설립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교회가 온 세상으로 확산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의 끝들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지역교회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유대 그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그 이후에 온 세상으로 나가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방 그 이후로 유럽 그 이후로 그 복음이 아메리카 북미로 갔다가 그 복음이 지금 한 바퀴 세상을 지금 돌아서 우리 한국을 지금 들어오고 그리고선 지금 다시 이 서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뭐 개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통계에 따르면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했던 신약교회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예수님 원하시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우리 한국교회 5만 개가 넘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형태의 교회를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목사를 제사장으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하고 제단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전통들 예수님이 이제 모든 것이 폐지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전통들을 지금 지키면서 구약식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약식 교회의 특징은 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직통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간에 인간 중재자가 더 이상 낄 수 없는 그런 체제가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 사람을 죽이는 그 율법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과서, 이 교과서에 따라 내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이 모임을 갖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신약 교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신약의 교회,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이 교회와 십자가 이전의 이 구약식 이스라엘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둘을 혼합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떨 땐 이스라엘 이야기를 교회로 따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면서 구약시대가 철폐가 되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내주 안에서 하나님께 직통 나아갈 수 있는 신약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나라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올바른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개혁성경을 가지고도 이런 교회를 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사실이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성경으로는 역부족이에요.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본문이 천주교 본문입니다. 본문이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성실히 노력을 해도 거기서는 올바른 성경이 번역되어 나올 수가 없어요. 번역자들이 샤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본문이 있어도 좋은 성경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번역의 기법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교과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한국 교회는 근본적으로 좋은 교회가 나올 수 없는 그와 같은 구조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정한수 떠놓고 옛날에 하던 그 버릇 그대로 해서 이 새벽기도 해야 된다. 밤샘 무엇인가 금욕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뭘 채워주실 걸로 아는 이와 같은 샤머니즘, 기복주의 또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온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순전한 그런 교회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심의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양심의 고통. 이게 도대체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교회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찾다가 포기하고 그런 교회는 없구나. 찾다가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 그나마 그래도 주일학교라도 보내야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듣지 않겠는가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위해서 이름만 걸고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난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올바른 교회 이걸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 찾다 찾다 없으니까 지금부터 14년, 15년 전에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보다 내 가족과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같이 모여있는 몇 명을 위해서라도 그냥 우리가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무지로 인해서 결국 그 교회가 실패하게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지난 한 15년 동안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걸 견디어내고 지금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재석 형제님 이제 목사 임명을 받고 또 우리가 축하도 하고 해서 우리 은혜 침례교회 광주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 20여 분 이상이 이 자리에 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550만 한 600명 정도 성도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통영에서 오신 분도 있고 천안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때는 광양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양심의 고통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모였는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첫째, 성경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내 손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내가 이 진리의 영의 인도에 따라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 수 있다는 이 영혼의 자유,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모임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바르게 교육을 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시면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신약교회를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한결같이 내가 좀 좋은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좀 바른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모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숙제, 저도 박사를 했어요. 박사는 한 4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이건 평생의 숙제가 아니에요. 근데 평생의 숙제가 뭐냐? 교회예요. 이 교회, 이게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풀어야 될 이 숙제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교회, 평생의 숙제인 교회, 이 교회는 뭘 해야 되는 데냐? 오늘 우리 한재석 형제님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이걸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와 목사는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 신약교회, 이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서 보니까 4장 7절에서 이제 10절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가 지옥의 저 아래 부분들까지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11절에 가서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원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이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의 몸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을 위해서 이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을 그 땅에 남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몸을 위해 선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하나가 대언자, 하나가 복음 전도자, 하나는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이 네 종류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물로 남겨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나 대언자는 AD 9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기록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존재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 전도자, 복음을 선포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선교사, 또 하나는 목사 겸 교사. 여기서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는 교사,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된다 해서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두 개의 직무를 맡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지역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 겸 교사 또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이후에 이 복음 전도자들 또 목사 겸 교사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이들이 세워놓은 그런 그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그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성장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입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목사 겸 교사,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를 교회를 위해 주셨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목사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야 돼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특별히 이 복음 전도자는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여기 목사 겸 교사는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 안에서 목양, 양들을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겸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꼴을 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또 신약교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한다는 얘기는 설교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에 가면 특별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나오는데 그 모범적인 그 교회가 한 일이 뭐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포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 이후에 가면 스데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복음을 들고 어디에까지 이르렀냐? 저 위에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들 중에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드디어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렇게 나와요.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포한다. 영어로는 preach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preach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총 141번이 나옵니다. 선포, 선포, 선포라는 말이 141번이 나와요. 그럼 선포는 뭐냐?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하는 거, 이걸 성경은 선포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전달한 그 일을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기 은혜 침례에게 우리 이제 한재성 목사님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성경의 교회 성장의 원리, 그 원리는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회개하는 일이 생기고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하든지 어떤 걸 통해서 목사가 된다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셔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꽝꽝대는 음악이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서 상담해 주는 거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1차가 아니에요. 신방이 1차가 아니에요. 감언 이설이 1차가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이 1차적인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목사가 서면 또 이 목사가 서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가 될 때 그 교회와 목사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이 선포를 했나 하고 선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3장 1절에 광야에서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더니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뭐래요? 선포했다 그랬어요. 이들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 동의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 동의 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신약성경에 나오고 바로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또 침례를 받으시고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선포하신 그 말씀 역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 뭐냐?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드디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확장이 되는 가운데 이 사도들이 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가서 보니까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8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그랬어요. 8장 35절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섯 지방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이 사울이라고 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를 바울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정의 내려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내 길로 가라. 그는 바울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죠?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이와 같은 자로 내가 바울을 세웠다. 이 말씀한 이후에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눈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9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가 즉시 얼마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목사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복음 선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유일한 창조자시오, 유일한 구원자시오, 유일한 심판자시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죽어서 무덤에 갇힌다 해도 공중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을 영화롭게 부활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란 그 사실을 선포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베드로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 37절에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심지어 마귀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라는 그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저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전달하셔야 돼요.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죽는다 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 내 몸을 채워 일으켜 부활시켜 준다는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개혁성경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 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방적으로 선포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들으면 너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파워, 권능이시고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30여 년 동안에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목사로 임명받은 우리 한재성 목사님에게 1차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우리 한재석 형제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이런 심정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흥황하고 또 목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이 흥황하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은혜 침례교회, 또 한재성 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제 안디옥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멀리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전달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그가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니 이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걸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선한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래야 돼요. 여기 지금 번역이 선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참 저 사람 사람이 좋아. 아시죠?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모여야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우리 교회와 앞으로 킹제임 성경을 사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이 안에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노력을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덕스럽게 지도자들이 이 양들을 인도하게 될 때 이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바나바가 내 힘만으로는 이 사람들 다 가르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지금 멀리 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 떠나서 그래서 26절에 다소에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 이후에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하고 불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양육을 했더니 예수님 비슷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는 옛 성질도 남아있고 그렇죠? 좋지 않은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만 1년 동안 이 두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는 권면하고 확신을 주고 그렇죠. 가르치는 것은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냐. 설득을. 아까 선포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이게 선포.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이 설교하는 것은 가르치는 건 어떻게? 서로가 주고받고 질문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하고 가르쳤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왔냐.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나와야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구원 받으면 그럼 그 이후에는 성장을 시키는 그런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는 주로 구원의 핵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데 초점이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처럼 만드는 성장시키는 그와 같은 사역이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마태복음부터 가서 가르친다. 가르친다는 거 teach라는 얘기예요. 우리 중학교에서 다 배우는 teach. 그래서 teach라는 단어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가서 보니까 어때요? 가르치시고 선포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위임의 말씀을 주세요. 그 대위임의 말씀이 뭐냐? 저와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주신 위임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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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4장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제자들이 말씀들을 가르쳤다.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11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가르쳤다 그랬어요. 먼저 구원을 선포하고 1년 반 동안 가르치니까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또 15장 35절 가서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행전 28장. 28장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로 그 모든 사역이 끝나가는 바로 그 시점, 맨 마지막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 이 가운데 28장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과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첫째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가르쳤더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사역자 또 하나님의 사역자와 함께하는 이 교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고 가르쳤더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뭐냐 한마디로 그걸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가르치는 것, 그렇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오늘도 여기 가서 보니까 완전하게 성도들 키우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있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에베소서 4장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가서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성도들을 완전하게 가르치게 되니까 마침내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가 더 이상 분란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딱 돼서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우리 아이도 태어나면 요만하게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커서 이만큼 돼야 사람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14절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잘 받으면 신천지다 뭐다 이런 것들, 잡스러운 것들 와도 견디지 못한다는 거야.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15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때 그 16절에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광주의 은혜침례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칠 때 꼭 맞게 함께 딱 결합이 이렇게 돼서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지옥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꼭 맞게 이렇게 함께 결합이 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그런 교회. 요새 지금 개철이에요. 이 소래포국에 가면 개가 많아요. 요새 왜 이렇게 개를 들러오세요? 살이 꽉 찼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섬김이, 말씀 사역이, 뭐 미디어 선교하는 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세상을 향해 구제하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차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는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도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셔서 한 단어도 빠짐이 없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제가 그와 같은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시고 이 교회가 흥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재석 형제를 복음사역자로 또 목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했고 또 우리 은혜침례교회와 함께 그와 같은 기쁨을 나누는 아주 기쁜 그런 날입니다. 광주 은혜침례교회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된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아침에 버스를 대절해 갖고 그 사람들이 한 버스로 올라와서 이 모든 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그런 징표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호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중국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일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로 임명받은 우리 한재석 형제님과 광주 은혜침례교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엄선하고 잘 이걸 마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러면 듣는 자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확신을 오늘 목사로 임명받은 우리 한재석 형제와 우리 광주 은혜침례교회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당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마귀와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야 돼요. 전통과 종교의 속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안으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전라남북도 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내 교회,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라도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사역이 확정이 돼서 한국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서 우리 한재석 형제님과 광주은혜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릇된 교리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목사와 교회가 너무나 많은 이런 시점에서 그들을 대적해서 이겨야 돼요.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이 한국말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의 목사들이 다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 한 점 일획도 빠진 데가 없는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외치며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한국 땅에 앞으로 저 북한 땅에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애타게 그렇게 기다리고 찾던 신약교회들이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